오늘 마태복음 76번째 시간이고요. 심판의 날을 소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31절부터 35절까지는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36절과 37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주께서는요, 그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인자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까지도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모독한 사람도 사함받았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나 한 가지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를 모독하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일면을 모독하는 것일 뿐이고 아직 기회가 있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전체 사역, 그 목적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은요,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그분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모든 것, 그 전체의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에 반대해서는 가장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잘 몰라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잘못 알아서 복음 전파를 반대했다라면 그것은 여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예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확한 예이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회개하고 사도가 되어서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주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말씀으로 그 의미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그들의 그 자존심과 질투심, 그 죄 때문에 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회방한 것은 사도 바울의 예와는 다르게 전형적인 이 성령 회방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은 어쩌다 잘못해서 그냥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본질과 관련된 것임을 몇 가지 비유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셨죠? 열매가 다른 이유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나무인가라는 그 본질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는 마음에 어떤 보물창고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주께서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를 짓는 그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임을 분명히 짚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각각의 나무가 맺는 열매, 이 땅에서 그 각각의 나무가 맺는 그 열매, 그 각각 마음의 보고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이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는요,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이 땅이 아니고 그 나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쁜 나무들이 겪게 될 최후의 심판에서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36절, 37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께서는 그렇게 악한 열매를 내어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그 열매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고 그 날에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는 말은요,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계산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 날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 날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끊겨져 있는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터져나오던 그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들은 그들이 그 내뱉은 그 악한 말로 정죄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악한 나무들은요, 그 결과가요, 아주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악한 열매를 맺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좋은 나무들은 어떨까요? 일단 누가 좋은 나무입니까? 거듭난 성도가 좋은 나무겠죠. 그런데 이 좋은 나무들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늘 선한 말만 하고 늘 선한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죠. 좋은 나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늘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가 선해서 좋은 나무가 된 자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좋은 나무들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됐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진짜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되어져서 좋은 나무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은 분명히 좋은 나무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늘 좋은 말만은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쁜 말, 무익한 말, 나쁜 행동, 무익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나무들의 공통된 특성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전과는 다르게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쪽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지만요. 그렇다고 그에게 좋은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를 살아가는 좋은 나무, 거듭난 성도의 실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는 최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계산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신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기에는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악인들에게만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안 하셨고요. 모두에게 그러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이 악한 말을 하는 거듭난 성도는 자,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악한 말을 하는데 심판날에 주님께서 분명히 계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대충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이런 성도 역시 이 경험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 성도도 분명히 경험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요, 주께서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특별하고 예외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먼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각자 행한 대로 예,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이 사실은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나무라는 명찰을 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받는다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대되어 보이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자, 일단 말씀에 나온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분명한 것은 예수 믿은 성도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있는 말이죠. 두 번째는 바로 그 심판대에서 각자 행한 대로 신문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과연 최후의 심판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성도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표현대로 이 최후의 심판날에는 각자 행한 대로 계산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때를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누구나 각자 행한 대로 계산되는 것이라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해해야 할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런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로 정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명확할 것입니다. 왜 이런 심판날을 정하신 것인지 그 목적을 알면 이를 바라보는 성도,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좀 분명해지겠죠? 자, 그럼 그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 그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 2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선택한 자들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는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파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죠? 여러분, 이 신앙고백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을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혹은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는 그의 자비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요, 살펴본 대로 성도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이 만약에 그때 드러나게 될 그 너무나도 모자란 자신의 그 행위 때문에 늘 염려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자비와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받을 당사자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저 염려하고 좌절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반응이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자 부족한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받게 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좌절과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 우리의 인생 동안 정말로 마음 다해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때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심판대 앞에 설 그때에 정말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확인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심판대에서 드러날 우리의 부족함과 정죄받아야 마땅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오직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눌려 살지 않고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이미 온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하심이라는 거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칭의, 우리가 받는 칭의와요, 이 심판의 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 시점, 우리가 그로 인해 의롭다 칭함받는 시점이 언제이죠? 우리가 믿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이 최후의 심판에서입니까? 우리 각자는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아주 간단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칭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는 이 표현은요, 현재 시제 수동형으로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속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이것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로마서 5장에 가면요.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할 때 받았으니가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미 과거에 받은 것이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과거에 믿었을 때 이미 그 믿음으로 성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 후에 아직 살아있는 날들이 남아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이 칭의 받는 시점은요, 살아가는 중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절대 최후의 심판대가 돼서야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그렇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최후의 심판대에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다 돌아보고도 결코 정죄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는 이미 자신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최종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절대 각자의 행위를 다 돌아보고 나서야 그를 근거로 해서 마지막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칭의 받은 성도가 심판대 앞에서 그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때 칭의의 최종 결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심판날에 심판장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장께서요, 이미 스스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해버리셨고 그 대속의 공로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믿었을 때 이미 다 적용시켜버리셔서 정죄함 받지 않도록 그들의 신분을 이미 다 바꿔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각자의 죄가 그 심판대에서 하나하나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절대 그들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칭의와 심판의 날은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모두 종합을 해서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그 심판의 날을 한번 좀 생생하게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몇십 년 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평생 행한 모든 선한 행실과 평생 지은 모든 죄가 하나 둘씩 그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죄를 보게 될 때 일단 그걸 지켜보는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분명히 죄를, 이제 성도니까 죄를 깨달으며 살았던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우 한정적이었고요. 죄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서 그렇게 부끄럽게 느끼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위엄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는요, 정말 엄청나게 부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비교해서 선한 일이 너무 없음 때문에도 매우 창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부끄럽게 공적이 다 불타고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15절에 나온 대로 자신은 구원을 받되, 즉 성도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다 본 상황에서 그의 합당한 결론인 심판 명령이 나지를 않고 오히려 그와 반대인 결론인 구원의 판결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상황 자체도요,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매우 떨리고 정신이 없을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신이 지금 모든 죄를 보고도 근데 전혀 뜻밖의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매우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어리둥절함은요, 잠깐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에게는요, 평생에 읽었던 한 말씀이 뇌리에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리둥절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그 거룩하고 어미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낱낱이 폭로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그 죄로 나를 심판하셔야 마땅한 심판장께서 그런 부족한 나를 위해 이미 다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것을 한번 실제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심판장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선한 행실은요, 또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 칭찬까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몸둘 바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거기서 우리는요, 심판장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직접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형제들에게 한 것까지 다 카운트해서 그걸 우리의 선한 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심판대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인지하지 못했던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그 모든 죄를 대속의 공로로 다 없이 여겨주시고 칭찬까지 해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심판장으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에서 느낄 것은요 정말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온 대로 심판대에서 그의 자비와 그 영광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때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당연히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사랑을 목놓아 찬양한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악함이 더 세세히 드러날수록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우리의 입에서는 더 큰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요, 바로 그 찬양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는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그 사랑과 그 은혜가요, 상상이 되십니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상상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성도와는 반대로 죄가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 심판장이신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다 돌이켜보고 그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벌로 떨어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그 외롭고 그 두렵고 후회되는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각자 많이 살아본 것처럼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실 살아봤자 대부분 100년도 못 사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영원히 끝도 없이 조금의 숨 돌릴 시간도 없는 그 지옥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간 속에서 겨우 그냥 몇십 년 살아본 우리에게는요 사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넘어서는 고통인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도 끔찍하죠. 이렇게 양과 염소는 심판의 날에 분명히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판의 날의 모습을요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그 최후의 심판은 우리 모두의 앞에 놓여져 있고요. 모든 사람은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자신의 행위를 판단받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감을 잡지를 못하죠. 그러나 알지 못하던 우리가 감을 잡지 못하던 모든 사람은 이 최후의 심판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먼저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 익숙해져서 인지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는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지으며 살아가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때에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과 일들을 보게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그 심판의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근거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장께서 대속하신 그 공로로 나를 덮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칭찬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요, 우리는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거기서 정말로 영원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대부분의 우리는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이 사실이요, 정말로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대로 심판대에서 나의 죄를 다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변호하시며 의의 옷을 입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은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날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느끼며 정말 목놓아 찬양해야만 할 찬송의 제목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함으로 그때 경험할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때 경험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탄과 찬양을요, 지금으로 끌어와서 누리시고 정말로 천국을 소망으로 삼으시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매우 암울하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요, 바로 그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그 모든 암울한 상황을 덮어버리시길 바라고 정말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우리의 아무런 공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을 치루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심판의 날에 잘했다 칭찬까지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무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복을 생생하게 누리고 감사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심판의 날에 저희의 행위가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임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저희가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짓고 무뎌진 죄들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죄를 죽이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의 삶으로 저희의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의 날에 변호해 주실 심판장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들이 정말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저희에게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풍성히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